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2013년 7월 31일에 의의 종이 되었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에 이어서 그러므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과 7장 초반부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죄는 불순종으로 야기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둘째로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바른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고 그 삶의 동참함을 통해 얻게 되는 화해를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7장 8절부터 13절에 이해하기 힘든 주제가 등장합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제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들게 되는 질문은 과연 율법, 그 하나님의 계명이 선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또 따라옵니다. 그 선한 율법이 왜 10절의 고백처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였다고 합니다. 계명이 탐심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 에고를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탐심을 이루게 하고 나, 사도 바울을 속이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이해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오늘 본문에서 독백의 형태로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나를 탐심과 거짓으로 살아가게 하는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그 본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독백의 형태로 전개되고 에고, 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본문에서 나로 표현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이런 독백을 한 것인가를 갖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기 이전 체험한 독백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경험하게 되는 내적 모순과 갈등인가를 갖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곤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경험한 내적 혼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갈등과 모순에 대한 탄식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7장을 접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라는 안도감과 위로의 말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과 달리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와의 싸움에서 연약함으로 인한 갈등과 패배를 합리화를 근거로 삼는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는 실패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아닌 실패한 유대인 바울의 상태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하며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사도 바울의 이 독백의 글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선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탐심과 거짓에 살아가는 최초의 예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탐심을 정의해보면 탐심은 삶의 주인이 나라는 자기 주장입니다. 거짓은 탐심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이자 속임수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게 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만 알고 있던 그 사실을 아담에게 알려주자 그 사실은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 간교한 뱀이 아담의 반쪽 하와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즉 이 하나님의 명령에 뱀이 기회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기회를 타고 들어온 뱀의 말이 하와를 속이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탐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탄이 기회를 타고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는 탐심의 씨앗이 그들에게 뿌려지게 되었고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은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 살 중에 사요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 고백이 3장 12절에 보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 뼈에서 그로 바뀝니다. 더 이상 내 뼈가 아닙니다. 두 인격이 한 인격이 되는 결혼이 아닌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거짓된 속임이 결국 하나를 둘로 나뉘게 했고 하나님과 인간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분명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언약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 언약은 선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언약에 사탄이 기회를 타고 들어오자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은 탐심과 거짓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리고 율법, 선합니까? 그렇습니다. 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은 인간,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탐심과 거짓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씨앗이 잘못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 7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 즉 씨앗은 신령하나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육신에 속하였고 죄 아래 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 아래 팔렸다라는 표현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죄 아래 팔린 자신의 실존을 15절과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서단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의 자기 독백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 율법 그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 에고는 그 인간의 실존은 철저하게 죄 아래 있고 죄의 노예로 팔려버린 현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죄 아래 팔린 현재 상태인 사도 바울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죄이므로 17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선한 율법을 받은 바울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죄의 명령과 소유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1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이 상태는 이런 것입니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꼭두각시 인형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행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실, 그 실을 조종하는 인형 주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의 상태입니다. 그 나는 철저하게 죄에 속하였고 그의 조종을 받으며 행동하는 꼭두각시 인생이 사도 바울 에고 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나 사도 바울은 인간 실존의 철저한 한계와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 절망적인 나를 강조하기 위해 15절과 17절과 같은 내용으로 19절과 20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아니라. 죄 아래 팔린 즉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꼭두각시 같은 나, 그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을 대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 21절과 23절에 법적인 언어로 나, 에고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터 같은 그의 실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 안에 악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도 공존하고 있는 그 사실을 삼자의 입장에서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속사람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이나 에베소서 3장 16절에 나오는 속사람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의 속사람은 유대인으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들이고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서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의 속사람과 육신을 가리키는 겉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서는 속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의 속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한 인간, 유대인 한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무감과 당위성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 한 불쌍하고 절망적인 인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끔찍한 상태에서의 최후 고백이 바로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곤고한입니다. 헬라어 탈라이포로스는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한 율법을 갖고 분명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당위성과 의무감은 요청이 되지만 전혀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죄를 짓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내면, 그 절망적 표현이 바로 오늘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상태는 분명 인정하기 너무나 힘든 자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도 바울은 거짓에게 그의 영혼을 팔아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들추어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오호라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가 다메섹으로 들어갔었을 때의 자기 고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오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간 따라다니며 소위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문 밖에 서서 종종거리며 문 지키는 종들과 불을 피우고 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그 새벽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라는 하나님의 명인, 아버지의 명인을 생각지도 않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살며 탕진하여 궁핍하게 된 탕자. 돼지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여도 주는 이가 없자 절망의 끝에서 아버지를 생각한 그 어느 날 밤의 오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라는 마땅히 나가야 할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던 어느 날 밤 밥세바를 취하고 그 탐심을 위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우리아를 속이고 죽게 한 이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어느 날 밤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오라는 삶에서 경험하는 탄식의 끝자락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절망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오라의 고백은 자기 한탄을 위해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오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희망의 빗줄기를 본 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라에 이어 사도 바울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평생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의 존재 자체는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한 회개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는 현재 자신의 상태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이 사실은 7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를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세 사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의 탄식과 승리의 탄성을 동시에 바란다. 얼마나 탁월한 해석입니까? 절망의 탄식과 승리의 탄성을 동시에 바란다. 이러한 정직한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떠한 선한 것도 발견할 수 없음을 어떤 능력도 없고 여전히 탐심과 거짓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애통입니다. 동시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갈망하는 탄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적 탄식인 것입니다. 어쩌면 7장은 한 인생에서 전쟁터와 같은 영적 상황들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표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도 애통과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이중적 탄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은 비록 절망적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그의 영혼을 팔아먹지 아니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라의 탄식은 분명 탄식의 소리입니다. 동시에 오라는 은혜와 승리의 전지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라가 없으면 그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모습으로 종교적인 치장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죄의 결과인 탐욕과 거짓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이 비춰질 때 당연히 겪게 되는 탄식이자 고통일 것입니다. 이 오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라인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제가 기회를 타고 들어와 피조세계를 탐심과 거짓으로 가득 채웠고 그 탐심과 거짓의 꼭지점에 서 있었던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죄인으로 서서 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온 인류와 하나님께 함께 가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가 귀를 타고 들어와 탐심과 거짓으로 인해 나와 육신의 싸움이었다면 그 나와 육신의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 오랜 시간 힘들게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처절한 패배와 절망뿐이었음을 하나님과 온 인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성령과 육신의 싸움의 삶으로 삶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초대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그 첫마디가 그러므로입니다. 8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그의 안타까움과 환희가 느껴지십니까? 그의 이중적 탄식이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라의 삶에서 그러므로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육신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대표한 사도 바울이 성령과 육신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고 아니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오든 본문을 통해 자기 한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토로하고 다른 세상, 다른 통치의 세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세상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나와 육신의 싸움에서 머무르지 마십시다. 아니, 오라의 삶이 피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한계라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로 이미 침범해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그리하여 나를 붙잡고 있는 정죄와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삶, 참된 자유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와 죄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황폐한 한 인간의 허망함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망의 탄식과 함께 메아리 치는 승리의 탄식 소리 또한 들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한 절망과 승리의 탄식 소리를 통해 새로운 통치의 세상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나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죄와 자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